오늘은 다시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아주 긴 구절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번 더 이 말씀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시편 구절의 제목은 다른 시편들에 비하여 조금 긴 편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악장을 따라 부른 주님의 종 다윗의 시.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들로 주님께 말하여 말씀드리기를. 이 시편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악장을 따라 부른 또는 다윗의 시라는 표현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으로부터 이 시편의 제목으로부터 최소한 두 가지의 특별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며 시편 기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이 다윗의 고난과 그의 원수들 간의 대립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의 저자인 다윗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속박되어진 자 또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는 일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일에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여호와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 시편의 글들로 하나님께 노래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노래라고 적힌 구절을 본다면 그것에서 노래라는 단어가 이탈릭체로 쓰여진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원문에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성경 번역가들이 시편의 저자에 관해 좀 더 자세한 묘사를 하기 위해 덧붙여 놓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이자 또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노래라는 말이 음악, 뮤지컬, 노래 또는 가수들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편에 대한 매우 아름다운 정의이며 시편들이 완수해야 할 역할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시편들이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시편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다윗의 글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과 사람의 생각이 조화를 이루는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심이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이 얻은 감동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었으면 하시는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이 쓰여진 시간이나 기간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제목에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난 직후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시편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시절에 쓰여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후에 썼다고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편이 그의 인생 막바지에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셨던 모든 상황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을 통해 통한 위험들을 기억하며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울의 억압은 다윗 일생의 가장 큰 경험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제목의 역사적 배경을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을 비교해 본다면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그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1절의 말씀이 시편 18절의 제목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4절 역시 시편 18편의 2절, 3절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셋째, 시편 18편은 지난 시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일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돌아보는 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의 영적인 활력을 북돋아 지속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그를 건져내신 일들은 매우 중대하고 감사함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건져내셨다 함은 그가 이룬 훗날의 모든 성공의 기초가 되어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일들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지난날 다윗이 주님께서 구원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에게 힘과 격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모든 적들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적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사건은 사울 왕과 대립하게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인생의 위험들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험과 악한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쓴 것은 매우 당연하고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영적 삶과 우리 대부분의 영적 여정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음으로써 현재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여정에서 보여줬던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마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보내주셨던 모든 구원들을 떠올리며 시편 18편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의인들의 삶의 현실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의인들의 삶의 현실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먼저 그들의 신앙과 관련된 믿음, 믿는 이들의 기대와 바람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현지소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종종 믿음을 정의해야 하는데 사용됩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에 대한 다른 정의들을 도출해 내왔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 구절에 바라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부와 건강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기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며 번영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바른 것이라면 그들이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며 번영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러한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유하지도 건강하지도 그리고 형통하지도 못한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부족한 믿음과 소망을 탓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때 거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목록에 있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주장했던 믿음을 부정하거나 크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증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 신앙의 근거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목록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믿음의 목적은 다름 아닌 우리가 바래왔던 것들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들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파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아멘. 이곳에는 수많은 진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성들은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내 신들이라고 인들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 그리고 신들이라고 복수형이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서술에서 이 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온 신들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신 이끌어 나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신들로 바꾸었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내일은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명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바랐던 것들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믿었던 신은 실제로 신들이었고 분명 이집트의 신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한편으로 금송아지 현상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한편으로 백성들에게 우상을 주면서 그들을 달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우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신의 양심을 달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심지어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매우 다른 종류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하나님의 모습들로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와 자신들의 소망을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숭배의 신학적인 내용,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의 신학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그 큰 송아지 신의 이름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였습니다. 그분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을 보면 그들은 마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의 새로운 종교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32장 6절에서 일어나 뛰놀았습니다. 여기서 뛰놀았다라는 말은 웃고 즐겼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새로 찾은 종교에 큰 희망을 품고 그들 마음에 평안을 간직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심지어 거짓된 종교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짓 종교와 신들이 모세를 대신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큰 확신을 가졌냐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신앙을 입증해주고 정당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확신과 신념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소망과 종교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들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4절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4절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사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17절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나니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도다.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으나 주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셨으며.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저자가 큰 고통을 당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과 단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가 나보다 앞서갔도다.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은 너무 강하였도다.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다 라는 표현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3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그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제거하였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건지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편 18편을 읽으면서 저자의 고난과 고통의 깊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주류 성경 번역분들이 이 부분을 사망의 줄이 나를 엮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70인역 성경은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70인역 성경은 이 구절에 해산의 고통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이 고통이 극한의 거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의 줄, 고통은 고통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는 이 고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해산을 하는 고통이 나의 주위를 에워쌌다라는 표현은 그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수많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죽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이 극도로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느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홍수가 그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몇몇 현대의 다른 번역본들은 불의한 자들의 홍수 대신 파괴의 급류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홍수와 급류는 동일어들이고 그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홍수라는 말은 하천, 개울, 시내, 그리고 산에서 비나 눈이 녹아 흐르는 물로 인해 생긴 급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괴와 불의한 자들은 다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불의한 자들은 벨리알입니다. 이것은 쓸모없는 사람들, 불량배들로 번역되며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두렵게 하였는데 그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홍수와 같이 아주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타락하고 악한 자들이 급류와 같이 그를 덮쳐 들어올 때 다윗은 그것에 압도당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겁을 먹었습니다. 악한 자들과 그들의 악의로 인해 그는 그의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중으로 중첩된 두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보이는 히브리어 경렬 형식 혹은 대구법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는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지옥은 수올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영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는 또 다른 병렬 형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엮고 그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두 구절 모두 다윗을 억누르고 있는 사망의 두려운 생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두려움의 주된 이유는 4절의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의한 자들의 위협이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의인의 삶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불의한 자들의 위협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후반부는 다윗이 건짐을 받은 위험과 고난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올무라는 단어는 올가미, 그물, 덫을 가리키는 말로서 야생동물을 잡을 때 그것들을 그들에게 던져서 그것을 사로잡거나 빠르게 묶을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올가미 혹은 덫이 다윗에게 던져서 그를 빠르게 얽매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르렀도다. 앞서갔도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예상하다, 앞서가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올무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그에게 날아와 그를 붙잡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보다 앞서 나가 그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의인들에게 고난과 위험들은 실제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 하여서 이 현실의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고 있지 맞이해서 현실에서 고난과 고통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들에게 고난과 위험들은 실제는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시편 18편 17절에서 다윗은 그의 원수들이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의 고난과 위험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폭작고 그는 고난과 무거운 짐 속에서 절망에 빠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모든 시련과 부당한 대우들을 제거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음에 대한 증거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위험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위험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하심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시편 18편에서 16절을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 16절을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려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며 바람의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쉬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곤물의 흑암과 공중의 뻑뻑한 구름으로 고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뻑뻑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이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흩으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폭기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험과 혼란 속에 빠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간섭하심에 대한 시적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시적 해설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적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가 하늘을 두려우고 강림하시니 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유박과 숯불을 내셨다 등등등이 그러합니다. 여기서 시적인 표현 여기서 나온 시적인 표현에서 그의 코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왔다고 하는 그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6절의 다윗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는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극심한 고통 또는 심적, 육적인 괴로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상태를 암시할 수 있는 고통, 재난 또는 비참함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지만 환난과 위험이 닥칠 때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와 두려움에 그리고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역경에 대한 불안과 불평의 감정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상황에서 믿는 자들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공경에 처한 자신을 도와주시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며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분이심에도 이러한 고난, 고통들로 인해 또 그는 고통의 그 괴로움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내가 이렇게 사단에 또는 괴로움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힘을 또 주관하심을 의심하기도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과 이렇게 또 실망을 통해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공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확증하며 또 증명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은 도우심을 바라는 다윗의 간곡한 울부짖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처한 이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전에서 다윗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성전은 천국에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키거나 성막 또는 온 땅 위에 주님이 머무시는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을 따르시던지 간에 그 느낌은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그의 악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그분의 귓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성실하고 절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주님 안에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그 어떠한 것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행하신 일들을 묘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적 표현을 통해 그를 도우신 하나님의 간여하심을 묘사하였습니다. 땅이 요동하고 흔들렸습니다. 7절 말씀에 그때 땅이 흔들고 떨었으며 산들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네 개의 동사들 모두가 거대한 규모의 끔찍한 지진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흔들렸다, 떨었다, 요동했다, 진동했다 라는 동사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진 외에 땅과 산들의 기초들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이것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이 드린 불의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진노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문제적인 의미는 태워버리다 또는 화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적대하는 불의한 자들의 죄로 인해 진노하셨습니다. 온 땅이 그분 앞에 떨렸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8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콧구멍에 연기가 나와 오르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 불에 의해 숯이 피었도다. 그 연기는 그분의 콧구멍에 나온 것이나 그분의 거칠어진 호흡으로 생겨난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칠어진 호흡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불이 그분의 입에서 나와 숯불을 불타올랐습니다. 이것은 번개가 치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빛을 내며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입속으로부터 불이 번쩍이는 것처럼 보이는 번개가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하늘과 땅이 불에 휩쓸렸습니다. 하늘 또는 대기가 굽어졌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또한 하늘을 휘씹어 내려오시니 그분의 발밑이 어둠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풍이 다가올 때의 모습입니다. 구름이 낮게 딱 깔려 마치 땅을 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마치 하늘이 땅으로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때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폭풍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시편 97편 2절의 말씀 전반부에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 그분을 두리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위엄과 권능이 맹렬한 폭풍 가운데서 보여졌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위엄과 권능으로 주관하고 간섭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은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참으로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셨도다. 그룹은 천사와 같은 존재의 모습과 함께 주님의 위엄과 권능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이사야서 3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셨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분의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폭풍과 우레 가운데서 그분의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바람에 날리우는 구름과 같이 신속히 내려오셨다는 표현입니다. 바람의 날개들은 바람이 빠르게 불어오고 있는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분께서 어둠을 자신의 은밀한 초소로 삼으셨으니 곧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그분의 천막이 되었도다. 그분의 처소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우며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편 81편 7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건져내고 청둥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셨으며 라고 천둥에 적용하여서 천둥이 시작되는 깊은 어둠이 어두운 구름이 그분의 초사라고 하였습니다. 어두운 물들은 비를 잠뿍 머금은 물로 가득 찬 구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창공에 드리운 모든 종류의 구름들이 하나님의 처사인 것처럼 넌지시 알리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분 앞에 있던 광채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친 구름들과 우박들과 숯불들이 사라졌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번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렬한 번개빛이 구름을 뚫고 하늘은 범세계적인 불꽃으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빛, 섬광, 불꽃이 그 구름을 통과하여 구름들을 흩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박이 뒤따랐습니다. 번개불로 인해 불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또 18절을 보시면 또 주님께서 하늘에 천둥 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주셨으니 곧 우박과 숯불이로다.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그분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우박과 숯불들은 천둥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 하나님 자신의 화살을 내보내사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쏘사 그것들을 쳐부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아마 번개를 의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여기 시편 기자들의 원수들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쳐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과 폭풍우를 흩으셨던 것처럼 다윗의 원수들 역시도 제거하셨습니다. 15절, 오 주여 그때 주의 꾸짖으심, 곧 주의 콧구멍의 숨에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들의 바닥이 보인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거친 폭풍우가 물들을 한쪽으로 몰면서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인해 다윗은 고난의 건짐을 받았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환난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적들은 그보다 우세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망가지고 죽음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신성한 간여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성공했던 것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사이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도함이 자신을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그저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강한 원수에서부터 건지셨습니다. 다윗은 용감한 남자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한 아와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고 지상 위에 하늘이 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고 그의 원수들을 흩으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20편 18편에서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현재에도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성한 간여하심의 우리의 하나님의 의지함 또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전사이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이 그 자신을 어떤 어려움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몰려올 때 그도 역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절망의 바자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환란은 오직 죽음으로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런 고난과 환란에 압도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이 수많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그를 고난의 길로 인도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왕국을 위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환난, 그것도 아주 깊은 환난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많은 낭망한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의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6살짜리 아이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그런 거를 자신의 문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 항상 전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항상 기도할 때 내가 항상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바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모님이 싸우지 않는 걸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부모님이 싸우지 않는 것을 기도했는데 심지어 그가 기도한 그날 그 아이가 기도했던 그날 저녁도 부모님이 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셔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간섭하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은 아무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의 마음이 우리들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갖도록 인도하는 도구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십니다. 어렵고 절실한 상에 닥친 자들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께 그렇게 절실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고 열심히 찾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힘들고 괴로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삶이 무너지는 참담한 사건들 속에서 가슴이 흐리고 황폐해졌을 때가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의 더 이상 방법도 남은 게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다고 느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드시고 지상에 위에 하늘을 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의 원수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